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독일 등 30개국에서 3만 6천 명의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나토 사무부총장은 이날 군사훈련 개막식에서 이번 훈련은 나토가 군사적 개입부터 하이브리드 전쟁 기술과 선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시바우 총장은 지정학적인 상황이 냉전 시절보다 더욱 불안정해졌다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의 지원,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세력 확산 등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미국의 최신의 이지스함 벤폴드호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2017년까지 추가 배치로 한 이지스함 3척 가운데 2척의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예정대로 이지스함 3척이 추가되면 미 해군 칠함대의 거점인 요코스카 기지의 군함이 모두 14척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이지스함 12척과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그리고 지휘함인 블루리지함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미군이 요코스카 기지를 확보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날 배치된 전장 153m 규모의 벤폴드호에는 최신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일본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인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다니 겐 방위상이 2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다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에서 한국의 한민국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일 두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집단 자위권법 등 안보 법안에 대해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나카다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전시회를 둘러보고 판문점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터키군이 지난주 영공을 침범해 격추시킨 무인기는 러시아제였다고 아흐메드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가 말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19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격추된 무인기는 러시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터키군은 앞서 지난 16일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영공을 침범한 국정미상의 항공기에 대해 세 차례 경고한 뒤 격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군 당국자는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것이거나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것일 가능성 아니면 다른 반군 소속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부토글 총리는 그러면서 만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터키는 영공 침범 사태를 끝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19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만나 이란 핵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핵합의에 따라 이란 아라크에 위치한 원자로 전환과 포로도 핵시설,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정례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합의 당사국들은 18일 지난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공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제거하고 우라늄 재고량을 대폭 줄였으며 원자로에서 핵심 물질을 제거했다며 이제 우방국들과 함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결의가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세워주고는 뻔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 뭐니까 잠시 잘 안 와서 술 한 잔씩 먹자 먹고 자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말해야 돼.
한국 정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어제 한국에서 화려한 시범 비행을 펼쳤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북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둔 오늘 한국 측 이산가족들은 강원도 속초에 모여 설렘 속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는 한국 측 상봉단이 금강산으로 향하기 전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습니다. 1차 상봉 행사는 북측에서 선정된 이산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형식으로 1차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측 인원은 상봉단 390여 명을 비롯해 지원 인력과 한국 측 취재진 등 모두 합쳐 530여 명입니다. 속초에 모인 한국 측 상봉단은 등록 절차를 마친 뒤 방북 교육과 행사 일정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한국 측 상봉단은 20일 오전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합니다. 금강산에 도착한 한국 측 상봉단은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오후 3시 반쯤 금강산 면회소에서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당초 북측에서 97가족이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한 가족이 상봉을 포기해 96가족으로 줄었습니다. 북측 이산가족 상봉 인원은 상봉단과 동반가족 등 모두 합쳐 141명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첫날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에 이어 둘째 날 개별 상봉과 단체 식사, 단체 상봉, 그리고 마지막 날 작별 상봉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12시간 동안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1시간이었던 작별 상봉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1차 상봉에서 북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는 88살인 리홍종, 정규현, 최훈식 할아버지고 한국 측 최고령자는 북측 83살 김남동 할머니의 오빠인 96살 김남규 할아버지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많아 상봉 행사에 의료진을 기존의 12명에서 20명으로 또 구급차는 3대에서 5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서 선정된 이산가족 90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1차 상봉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0여 년 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설렘 속에 가족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방북하는 80살 전형각 할아버지는 생사조차 모르던 여동생을 만난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6.25때 헤어지고는 뻔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 뭐니까 잠도 잘 안 와서 술 한 잔씩 먹자 먹고 자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67년 만에 여동생을 만나는데 뭘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145태 당시 부모님과 어린 두 동생과 헤어졌다는 전영각 할아버지는 어린 소녀였던 여동생이 72살 할머니가 됐다며 여동생과 조카를 위해 영양제와 화장품, 직접 만든 말린 인삼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할아버지는 여동생을 만나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다며 여동생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남북 이상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외교 추진 방향 보고자료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핵합의 타결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중국 등 관련 국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압박과 대화 유도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한중일 등 기존의 채널에 중국과의 협력을 더함으로써 3자 외교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 강화를 위한 5자 간 공조도 공고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들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북한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장관은 9.19 공동성명 등에서 언급된 평화협정 문제는 비핵화 진전 이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고 미북 양자 간 평화협정이 아니라 유관 당사국 간 별도 포럼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며 일부에서 제기한 중국 경사론의 우려를 씻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양국 동맹의 심화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본 방문은 그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특히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중경사론 등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강화했다고 봅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한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수석은 지난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한정상회담과 대북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상전과 주구의 어리광대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이라며 핵 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보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엔 한반도 전문가와 함께 이번 미한 정상회담의 의미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였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거를 강하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이 생각하는 건 달리 지금 우리 한반도 사태가 생각보다 위중하다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계속 도발을 할 것이라고 한미 당국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력한 이제 경고를 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한 성명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게 이제 더 이상의 핵 도발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앞으로 강력한 그러니까 유엔을 통한 제재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미국에서 그 전략적 인내라고 지금까지 그 추진해 오던 그런 네. 기존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물론 북한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재를 먼저 가하진 않겠지만 이제 북한한테 마지막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10월 달에 들어서 뭐 당 창건일도 있었지만 미사일을 도발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직 북한 정권이 지금 도발을 안 하고 이제 뭐 비핵화에 대한 진솔한 뭐 협상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건데 그 여지를 살려두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성 권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달라진다면은 당연히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더 이상 그 북한이 하는 도발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이제 강력한 제재로 돌아가겠다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하기 이전에 외무성을 통해서 대미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 평화 협정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나서라 이런 성명을 냈었는데 이번에 한미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협상이 없고 이제 무조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거로 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북한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은 서로 쌍방에서 이제 협상 그 어느 정도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천명을 했고요. 반대로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을 보여드렸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협상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비핵화된 핵 협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도리어 한반도에서 이제 그 핵에 관련된 위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 강조됐는데요.
네.
앞으로 중국과의 공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고요. 일단은 중국에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상태고 그리고 다만 이제 한국과 미국과 약간 다르다면은 중국은 이런 육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선호하지 한미 당국 같은 입장인 제재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추가 도발이 있다면은 중국에서는 한미 당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이제 다시 육자회담 틀 안에서 협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미 중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미 당국에서 아마 이번 성명을 통해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에서 대대적인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외부에 돋보이도록 애를 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지금까지는 유보하다가 이번에 좀 더 북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서 보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그 북중 간에 좀 더 전처럼 이렇게 차가운 관계보다는 좀 더 서로 이제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국 측에서도 북한이 핵 보유하게 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핵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핵 도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본다면 좀 눈치를 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핵 보유가 돼가지고 그걸 인정받는 게 절대정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 한국 정부가 중국 쪽이 치우친 게 아니냐 이른바 그 중국 경사론이 일부에서 제기됐었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번 그 정상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지진 않았고요. 물론 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한국이 남사군도에서 좀 더 친미적인 그 자세를 보여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긴 했지만 제가 볼 땐 미국이 한국이 잘 취하고 있는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중 관계가 그렇게 대립적인 물론 대립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립적인 구도보다는 좀 더 그 더 고차원의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이 그렇게 이진법적으로 뭐 중국 쪽 아니면 미국 쪽을 한쪽으로 치우쳐라 이래 선택을 해라 그런 식으로 쉽게 갈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8.25 남북 고위급 합의로 이루어진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는 이번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8.15 합의 이후에 있었던 대화 모드가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내일로 예정된 그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북한에서도 이번 성명에 대한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그 제스처가 한미 당국이 요구했던 대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물론 어떤 수준의 도발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도발적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대화 모드가 지속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난번 8.25 합의 때는 그 당국 간에 남북한 당국 간에 고위급 회담도 갖자 그런 부분에도 합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남한 측에 원하는 거는 사실 그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이제 경제 원조, 뭐 평안 무드 조성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측에 그러니까 한미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요구한 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될 텐데 물론 우리나라는 비핵화와 관련 없이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투트랙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다 하겠지만 북한에서는 그거를 두 개를 엮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고위급 회담이 계속 유지가 성사가 될 것인지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을 볼 때는 좀 회의적이라는 게 제가 보는 지금 시각입니다.
네.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국 간의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좀 더 한국 측에서 좀 더 국제화시켜서 그 한국이 생각하는 통일의 비전을 미국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기회장으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나라 국가,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도 점점 참여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과 함께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열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바로 대화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7년간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9년 1월 취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북한의 지도자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도발했습니다.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해국 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98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즉각 반발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를 초대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단된 북핵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접촉을 이어갔고 미국과 북한도 2011년 7월과 10월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이듬해 2월 29일 열린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이른바 2.29 합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2.29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그 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 관측 위성으로서 운반 로켓 운하 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4월 13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2.29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버리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쭉 유지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 먼저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불과 한 달 전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는 힘들고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후 집권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는가 하면 핵 무력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해서 핵 무기 개발을 국가적 목표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저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바로 다음 날 이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week's test was an enormously provocative act.
북한은 이어 4월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자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응하지 않은 채 앞으로 열릴 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핵 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들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없는 가운데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2월부터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무려 100발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고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n North Korea, a UN Commission of Inquiry recently found clear and compelling evidence of wholesale tortur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그해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고문과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말 북한이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해 해킹 공격을 가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북 관계는 더욱 경색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북한이 외부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Economic growth is security, is respect, and that's available to North Korea.
미 국무부의 데니엘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달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왔다며 이를 벗어날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비밀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돌이킬 수 없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 새 외교안보수석에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새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켜왔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미국과 협상을 벌였던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차관보와 1차관을 거쳐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 현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다뤄봤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또 신임 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부에서 북미 국장과 북핵 외교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1차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와 북핵 문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어제 한국의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서 화려한 시범 비행을 펼쳤습니다. F-22 전투기가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시범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22 전투기는 오늘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공군과 육군 등 150여 명이 참가하며 F-22 전투기 외에 KC-135 공중급유기, A-10 대전차 공격기, 대형 수송기 C-17 등이 전시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투원 페스티벌이란 이름의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단 세대인 1세대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효사랑 콘서트로 진행됐는데요. 이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문화원 제4회 투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투원 페스티벌은 탈북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 학생들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가을 열고 있는 공연인데요. 올해는 남과 북의 청소년들과 전세대가 어우러지는 1-3세대 어울림 효사랑 콘서트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투원 페스티벌 자체가 남북 청소년들의 통일의 장을 준비하는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까지는 남북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음악회였는데 올해 4년째 들어서는 이제는 분단 세대신 1세대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저희 3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음악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한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세대의 통일까지 많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가 함께 통일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계기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불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었고요. 저희 학교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데요. 탈북 청소년과도 교류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과도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1-3세대 다 모여서 하니까 그냥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탈북 그렇게 학생들도 본다는 게 그냥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TV에서만 봤지 그냥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탈북한 거에 대해서 아 그냥 나는 그냥 인생 편하게 살았고 그렇게 이렇게 다른 데는 그냥 힘들게 사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반성도 좀 하고 그런 의미로 왔어요.
남북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이 행사에는 우리들 학교 졸업생들도 함께했습니다.
가톨릭대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 하태일입니다. 두원 페스티벌 이제 한 4일째인데 첫째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 재학 중이고요. 오늘 또 학교에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고요. 도움이 안 필요해도 왔었을 텐데 좋은 자리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톨릭대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여기 1회부터 쭉 참가했는데 지켜보니까 진짜 좋은 모임도 없고
먹여니까 그냥 돌아와서 이제 봉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우리들 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들 학교가 다문화 청소년 학교 저는 우리들 학교를 한 2년 넘게 다녔었는데 우리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또 대학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던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졸업생들도 이렇게 와서 봉사도 같이 하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페스티벌을 잊지 못하는 그런 네. 마음을 봤는데
여기가 사실 이 친구들에게 집이자 또 모교이거든요. 사실상 사회에 나가면 이제 네 우리 선생님 네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실 친척도 가족도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또 하나의 울타리로 하나의 가정으로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자꾸 오거든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매년 진행되는 투원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한 회 한 회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낍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분들과 또 이렇게 우리가 공연하는 걸 이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라서. 예, 뭐 부족하지만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었었는데, 네 힘들었었는데 그냥 다 또 웃으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또 그걸로 이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학교가 다문화 청소년 학교, 좀 탈북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게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 받으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사회 일반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죠. 지금 저기도 보다시피 1세대부터 3세대 올림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이런 자리가 없었거든요. 되게 더 깊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더 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쭉 더 나아가서 막 20회 정도 되면 더 왕성하고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어 생각합니다.
과정은 그렇게 많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뿌듯한 것도 있고 그 재미에 또 참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쁘게 즐기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을 받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재밌게 즐겁게 노시다가 즐겁게 보시다가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3세대 어울림 효사랑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공연인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했는데요.
얼마나 잘하고 저격한가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찍 왔어요. 같은 저기가 되면 좋을 텐데 또 가야잖아.
아니에요.
안 가?
아, 여기로 온 친구들이면
네. 아이고 너무 환상이 아주 감사해요. 고맙죠. 감사해요.
우리들 학교는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투원 페스티벌을 열 예정인데요.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통일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상 저희가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긴 하지만 정말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한 차례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처럼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나중엔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다 같이 와서 함께하는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이란 핵합의가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우선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유혈 충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이란 핵합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18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이란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7월에 포괄적 공동 계획 행동, 영어 약자로는 JCPOA라고 하는데 이를 승인한 지 꼭 9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채택일 이렇게 명명이 된 이날 당사국들이 합의 이행에 나섰는데요. 합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란이 어떤 첫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란 정부는 18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죠. 여기 핵안전 조치 협정에 추가 의정서를 적용받겠다라는 약속인데요.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 그리고 개발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IAEA에 보고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핵 사찰단을 일방적으로 추방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뭐 종종 그런 적이 있죠. 이란 정부는 핵안전 조치 협정에 부속 협약 개정판도 완전히 이행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핵 관련 시설을 짓기로 결정을 하면 즉각 IAEA의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네. 자,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 같은데요.
예.
IAEA의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이란 당국이 이런 행동에 나선 건 이란이 공동 계획 행동을 지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IAEA 이번에 그 준수하겠다라고 통보한 사항들은 이란 보수파들이 뭐 그동안 계속 반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란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란 정부 측에서는 핵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별도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예, 이란 핵합의 조건들을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 정장은 18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합의에 명시된 실무 절차를 실시했다면서 이란은 이에 대한 광범위한 준비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레이 정장은 나탄지와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 숫자를 줄이는 조치를 이번 주 혹은 늦어도 몇 주 안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들어보시죠. 예, 살레이 청장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데요. 합의에 명시된 이란의 핵활동 제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데 약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하순 정도에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란이 핵 활동을 중단하는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뭐 10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건 이란 측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당사국들은 모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란이 내년 1월 말이 되기 전까지 실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조치를 모두 끝내는 건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그러면 이란 핵협상 채택의 다음 단계, 바로 이행 단계로 넘어가고요. 이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IAEA가 검증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한 합의 당사국들도 채택일을 맞아서 행동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또 상무부 에너지부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역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해제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건 이란의 핵시설과 또 핵물질 감축을 이행했다라는 것을 IAEA가 검증한 시점이 될 겁니다. 앞서 말한 바로 그 이행에 해당되는 단계인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밖에 UN이 이란에 적용한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뒤 그리고 중요한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8년 뒤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회의가 열렸죠?
맞습니다. 이란과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여기에 또 러시아, 독일도 있죠. 그리고 유럽연합의 고위 당국자들도 함께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첫 중재기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그 핵 합의안을 준수하는지 감시 또 판단하는 기구인데, 이란이 핵활동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가 이 중에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이 기구에 접수가 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재기구가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요. 안보리에서 뭐 설령 결론이 안 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란의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네. 문제를 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 지금 회부할 예정입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Does appear that the missile launch that Iran conducted did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o we will indeed bring it to the Security Council.
파워 대사,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잘 말을 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미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해서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이란과 직접 양자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란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핵 합의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북한도 뭐 가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예.
17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핵 합의안엔 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 합의안이 무산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이란 내 강경파 입지도 고려하는 행보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국을 방문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취임 후에 영국 국빈 방문길에 처음으로 오르는 거죠, 19일.
예.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전용기편으로 런던으로 떠났고 또 영국 시간으로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 이후에 10년 만에 첫 국빈 방문입니다.
네. 자, 이번 방문의 목적이 뭘까 눈길이 갑니다.
예,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데이빗 캐머런 총리와 같은 영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두 나라 관계를 크게 격상하고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와 고속철도, 금융, 부동산, 또 과학기술 이런 그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되는데 시 주석의 그 영국 내 일정이 나온 게 있나요?
예, 방문 기간 동안에 영국 왕실의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될 텐데 우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 궁에서 주최를 하는 공식 환영 행사와 환영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캐머런 총리는 총리 집무실은 물론이고요. 총리의 공식 별장 체커스에 초대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회담도 열고 또 영국 현지 기업들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또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 축구팀 방문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8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아랍계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해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숨지고 또 10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두 명은 지금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무장한 아랍계 이스라엘인 남성 한 명이 버스 정거장으로 들어와서 권총으로 군인 한 명을 쏘고 또 군인의 소총을 빼앗아서 총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네, 양측 간의 충돌은 계속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유혈 충돌이 좀 격화되는 느낌입니다.
네, 계속 그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성지인 알라크사 사원에 이스라엘 경찰이 진입하면서 충돌이 본격화됐는데 이달 들어서 심화됐죠.
예.
이스라엘인 9명과 또 팔레스타인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중에 20명은 이스라엘인에게 흉기 공격을 벌이다가 사살됐고요. 나머지 팔레스타인인들은 시위 도중에 이스라엘군의 발포 때문에 역시 사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짧게 들으셨는데 예루살렘의 한 팔레스타인 남성 얘기입니다. BOA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스라엘 측이 알라크사 사원을 점령하려 했기 때문에 흉기 공격은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뭐 주장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양측의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ter this week, I will meet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because he will be in Germany and I'm coming through at that moment. We will.
예, 케리 장관 그리고 독일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을 하고 중동에서 아바스 수반을 연이어서 만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백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북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 남포는 최저 15도에서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는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고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0도, 강계는 최저 9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6도, 최고 24도, 개성은 최저 15도, 최고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오후 들어 구름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1도, 최고 20도, 장진 최저 2, 최고 13, 해산 최저 3, 최고 13, 원산은 최저 15도, 최고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오전엔 구름 약간 끼다가 오후 들어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2도, 최고 18도, 선봉도 최저 7도, 최고 15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은 19일 남중국해 등대 두 곳을 건설한 중국의 행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의 찰소세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존슨 산호초 등 두 곳의 등대를 건설했다며 필리핀은 이를 강력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이 같은 일방적인 행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남중국해 산호초 두 곳에 등대를 건설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독일 등 30개국에서 3만 6천 명의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알렉산더 보시바우 나토 사무부총장은 이날 군사훈련 개막식에서 이번 군사훈련은 나토가 군사적 개입부터 하이브리드 전쟁 기술과 선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시바우 부총장은 지정학적인 상황이 냉전 시절보다 더욱 불안정해졌다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의 지원,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세력 확산 등을 거론했습니다. 일본의 미국의 최신의 이지스함 벤폴드호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2017년까지 추가 배치하기로 한 이지스함 3척 가운데 2척의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예정대로 이지스함 3척이 추가되면 미 해군 7함대의 거점인 요코스카 기지의 군함이 모두 14척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이지스함 12척과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그리고 지휘함인 블루리지함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미군이 요코스카 기지를 확보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날 배치된 전장 153m 규모의 벤폴드호에는 최신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일본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배치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나가다니 방위상이 날 서울에서 한국의 한민국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일 두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정책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집단 자유권 등 안보 법안에 대해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나카다니 방위상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전시를 둘러보고 판문점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터키군이 지난주 영공을 침범해 격추시킨 무인기는 러시아제였다고 아흐메드 타부토글루 터키 총리가 말했습니다. 타부토글루 총리는 19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격추된 무인기는 러시아제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앞서 지난 16일 시리아 적경지 지역에서 영공을 침범한 국정미상의 항공기에 대해 세 차례 경고한 뒤 격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군 당국자는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었습니다. 다부토글리 총리는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것이거나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것일 가능성 아니면 다른 반군 소속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부토글리 총리는 그러면서 만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터키는 영공 침범 사태를 끝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19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핵합의에 따라 이란 아라크에 위치한 원자로 전환과 포로도 핵시설,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정례 회의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